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각의를 열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의 제정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하기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후방 지원 대상이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 지원 활동 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 뒤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오늘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인 산시성의 성도 시안에 도착해 시 주석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수도 베이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외국 국가 원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으로 아시아의 두 강대국이 외교와 경제 관계에 강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국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480억 달러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중국 측의 정보 기술과 의약품, 금융 서비스 분야 시장을 좀 더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걸프 지역 6개 아랍 국가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오늘로 이틀째 정상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란과 서방 6개국의 핵 협상과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사태를 비롯한 중동 문제 전반에 관한 논의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 대표들은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실무 만찬으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계속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가 걸프 지역이 매우 도전적인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북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암트랙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연방조사관들은 새로운 안전 강화 조치가 시행됐더라면 탈선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로버트 수말트 위원은 어제 기자들에게 사고 지역은 열차 자동 통제 시스템의 일종인 PTC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PTC는 위성항법 장치 등 관측 장비를 이용해 과속이나 다른 열차와의 충돌 위험을 감지했을 경우 자동으로 열차의 운행 속도를 낮춰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열차는 커브 구간인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제한 속도보다 2배가량 더 빠른 시속 16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가운데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72명이 숨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어제 발생한 이번 불로 사망자 외에도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컨텍스 매뉴팩처링 컴퍼니라는 이름의 이 업체는 고무 소재를 이용해 슬리퍼 신발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화재는 용접 작업을 벌이던 중 불꽃이 공장 내 화학약품 보관소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해당 업체의 소방 안전 기준이 미흡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어제 수도 카불의 한 호텔을 공격해 미국인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카불 경찰은 어젯밤 8시 30분쯤 외국인들을 위해 파티가 진행 중이던 파크 팰리스 호텔에 무장괴한들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은 사망자 가운데 미국인 한 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인도 당국도 인도인 두 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탈레반은 성명에서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벌였으며 파티에 미국인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자동화기를 지닌 자살폭탄 요원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5월 14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담배를 두고 백해무익하다고 하죠. 100가지 해로운 점만 있고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신건강에 오히려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담배를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만큼 금연이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금연을 하는 사람들은 뇌가 다르다고 합니다.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란 얘긴데요. 시사주간지 타임즈와 CNN이 미국 듀크 대학 의학대학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담배를 끊는 데 성공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뇌의 특정 부위 기능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담배 10개비 이상 피우는 사람 80명의 뇌를 촬영하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담배를 끊으라고 권하면서 10주 동안 니코틴 대체요법을 시행했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은 금연에 성공하고 나머지 절반 이하는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이 이 금연에 성공한 그룹과 실패한 그룹의 뇌 영상을 비교 분석해 봤더니요. 세 가지가 달랐습니다. 보상을 관장하는 뇌 부위, 또 충동 행동을 통제하는 뇌 부위, 또 이 두 부위를 연결하는 신경 회로의 기능이 남들보다 강했습니다.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런 부위의 활동이 약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금연을 정말 하고 싶으면 미리 뇌 영상을 찍어보고 필요에 따라서 더 강력한 금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다가 질병에 시달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실행해야 할 만큼 금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4도에 맞습니다.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볼까요?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고요.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10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동해안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낍니다. 기온 14도에서 영상 2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이 좀 맑습니다. 기온 16도에서 23도 분포되겠습니다. 개성 흐리겠습니다. 기온 14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나탈리 콜이 부릅니다. This Will Be 골라봤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 의회 상원이 어제 결정을 뒤집고 다시 신속 협상권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의 형량을 다루는 재판이 검찰의 마무리 진술과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 이어서 기온이 아이들의 수학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13일 미 의회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 촉진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뒤집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상원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무역 촉진 권한 TPA 법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로써 한동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TPA 법안이 다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네. 이 TPA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까지도 사실 힘든 과정이었는데요.
네.
어제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만 빼고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서 제동에 걸렸었죠.
네, 맞습니다. 이 TPA 법안이 뭔지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흔히 TPP라고 줄여 부르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무역 촉진권이라고 부르는 TPA 권한이 필요합니다.
네.
예, 행정부와 의회가 국제 통상 협상에 이견이 없으면 이 TPA 권한을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처럼 마찰을 빚을 경우 패스트 트랙 신속 협상권으로도 불리는 이 TPA 권한이 필수적입니다.
네. 하지만 정작 오바마 대통령 소속 당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TPP 가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TPP는 간단히 말해서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주변국 11개 나라가 공동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는 건데요.
네.
예, 하지만 민주당과 노동단체, 환경단체들은 TPP에 가입하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 환경 악화를 가져오면서 미국인 근로자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반면에 공화당은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면서 국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면서 이 TPP 가입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나이키사나 보잉사 같은 대기업들이 TPP 가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무 재무위원회에 속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 TPA 법안 심의를 위한 표결을 했던 건데요.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힘들어진 게 아닌가 했는데 어제 극적으로 합의를 본 거네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을 돌린 데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설득 작업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어제 표결은 이 TPA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절차 표결이었는데요.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찬성표가 52표가 나와서 8표가 부족해서 부결되고 만 건데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표결이 끝난 뒤에 이 TPP 가입을 지지해온 민주당 의원 10명을 불러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요.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자신들이 냈건 조건을 일부 철회한 겁니다.
네.
예, 의회 주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설득 작업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TPA 법안 처리와 함께 내건 조건이 뭔가요?
예,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에 계류 중인 3개의 무역 관련 법안과 이 TPA 법안을 묶어서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네.
예, 공화당이 4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TPA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조건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겁니다. 일단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보복성 수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과 아프리카 무역협정 연장에 관한 법안 등 두 건을 오늘 표결에 붙이고요.
네.
예, 저녁에 TPA 부여 법안 처리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이 TPA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 합의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율 조작국에게 보복성 수익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안만 해도 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마찰을 빚어온 법안인데요.
네.
예, 양당 간의 의견 충돌로 그동안 통과가 쉽지 않았던 법안을 끼워 넣어서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그냥 단순하게 TPA 법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통과가 된다 해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요. 공화당 의원들 간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뭐 일단 한숨 돌리게 됐는데 이걸로 끝이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재임 중에 TPP 가입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올 여름 전까지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는 의회의 비준을 얻기 위해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네.
예, 오늘 표결은 이 TPA 법안에 착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표결하는 거고요. 여기서 통과를 해야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제 분주한 하루를 보내야 했던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도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번 합의는 임시일 뿐 이제부터 진짜 작업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2013년에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난 넉 달 동안 진행됐는데요. 어제 오후 검찰과 변호인단이 배심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배심원들이 범인에게 선고될 형량을 결정하기 전에 양측이 이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보스턴 마라톤 테러 관련 소식 종종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자세히 정리를 해보죠.
예, 지금부터 약 2년 전인 2013년 4월 15일 이 보스턴시에서 열리던 마라톤 대회에서 사제 폭탄 두 발이 터졌습니다. 예, 당시 마라톤 결승선에서 터진 폭탄으로 3명이 죽고 260명 이상이 다친 건데요.
네.
예, 범인은 최첸계의 형제였습니다. 예, 키르기스스탄 출신으로 미국에서 살던 타메를란 차르나예프와 조하르 차르나예프 형제였는데요. 이들은 테러를 저지르고 며칠간 도망을 다니다가 형 타메르란은 죽고 조하르만 사로잡혔습니다.
네, 이 사로잡힌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올해 초부터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배심원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렸죠?
예, 지난달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조하르에게 적용된 30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 혐의 가운데 17개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진행된 재판은 이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게 아닌 거죠?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고 지난 4월 21일부터 다시 시작된 재판은 바로 이 차르나예프에게 선고할 형량을 배심원이 정하는 재판입니다.
네.
예, 재판을 맡은 조지 오툴 주니어 판사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앞서 배심원들에게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 가운데 하나만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형이냐 종신형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이 차르나예프의 변호사들이 역시 사형 선고가 나오는 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은 일찌감치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것으로 전제하고 이 사형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네.
예, 당연히 이번 재판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펼쳐졌는데요. 변호인단은 재판 초반 시작 변론에서 테러를 저지를 당시 19살이었던 어린 조하르에게 사형은 적절치 않다면서 종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3일 최후 변론에서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극단주의자인 형의 영향을 받은 아이였다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조하르의 운명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변호인단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종신형을 받은 죄수들이 사는 방을 찍은 사진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줬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 차르나예프는 이 종신형을 받으면 콜로라도주에 있는 플로렌스 연방교도소에서 일생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교도소는 경비가 삼엄한 곳인데요. 변호인단은 이곳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하르가 이 교도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하르가 단출한 방에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23시간 갇혀 지낼 것이라면서 이슬람 순교자로 죽길 원했던 조하르에게 이런 상황은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최근 이 눈길을 끄는 증인을 재판에 불러내기도 했죠.
예, 로마 가톨릭에 몸담은 사람으로 사형제도 철폐 운동을 벌이는 헬렌 프리진 수녀인데요. 프리진 수녀는 이 사형제도를 다룬 미국 영화 데드맨 워킹에 영감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예, 최근 변호인 측의 증인으로 나와서 용의자인 조하르가 자신의 행위를 미안해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변호인단은 이 프리진 수녀의 증언이 차르나예프에게 사형에 선고되는 것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했을 텐데요. 반면에 이 검찰 측은 줄곧 차르나예프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해왔죠.
맞습니다. 이전 재판에서처럼 검찰 측은 이번에도 조하르가 자발적으로 테러에 참여했고 자신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검찰 측은 추후 발언에서 종신형이 사형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형이 조하르 차르네프가 받아야 할 형벌이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네, 자 배심원들이 조하르 차르네프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예, 배심원은 모두 12명인데요. 지난 재판에서 조하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배심원들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량은 배심원 12명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사형에 반대하면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이 배심원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 바로 판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이 날씨가 더우면은요 뭘 하든 짜증이 참 많이 나죠. 그런데요 이 최근에 미국 학자들이 이 더위와 수학 점수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눈길을 끌고 있네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립대학교 샌디에고 교정의 조슈아 지빈 교수와 동료 연구자 두 명이 이 국립경제조사국 이름으로 발표한 논문에 담긴 내용인데요.
네.
예, 어린이 약 8천 명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나온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들의 수학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하네요.
네, 구체적으로 기온에 따라서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말인지 궁금한데요.
예,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온도가 섭씨 21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예, 섭씨 26도 이상부터는 확연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도가 섭씨 21도에서 약 30도 정도가 되면 수학 성적이 1.6%포인트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기온이 수학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읽기 점수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뭘까요?
연구진은 이 열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는데요. 사람 머리가 열량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열량을 소비하면서 열을 만들어내는데 더운 곳에서는 사람 몸이 머리에서 나오는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두뇌가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뭔가를 기억하는 것 같은 두뇌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도요 이런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지빈 교수가 이끄는 과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날씨가 더운 날에는 경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구는 높은 기온이 생산성뿐만 아니라 지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낸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군대 쪽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더운 환경에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가 시원한 곳에 있는 병사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 유튜브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 4월 23일에 동물원의 나란 제목의 동영상이 처음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조드 카림이란 이름의 청년이 코끼리 우리 앞에서 찍은 18초짜리 짧은 동영상인데요.
Alright, so here we are, one of the elephants.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네, 카림 씨가 아주 쑥스러운 표정으로 여기 코끼리들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코끼리가 멋진 점은 정말 코가 길다는 겁니다.
네.
뭐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동영상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 한편의 짧은 동영상이 가져온 여파는 무척 컸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이 동영상에 나오는 청년 조드 가림은 유튜브 공동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카림이 올린 동영상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전까지는 동영상을 찍더라도 이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함께 보는 데 그쳤는데요. 이제는 간단히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동영상, 이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정말 지구촌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은 것 같죠.
네.
유튜브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세계의 아주 곳곳의 풍경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 엿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북한, 노스코리아를 치면 수많은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 각국 언론이 올린 뉴스 동영상에서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관광객들이 직접 찍어서 올린 동영상도 있고요. 또 친북한 사이트에서 올린 북한 노래 동영상까지 다양한 동영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2012년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이 리설주란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리설주라고 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리설주가 예술단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리설주 노래를 찾아봤는데요.
어.
아니나 다를까 그 리설주라고 하는 여성이 노래 부르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유튜브에서 리설주를 쳐봤는데요. 내 이름 묻지 마세요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내 이름 묻지 마세요. 이름을 묻지 마세요. 그 무슨 큰일.
네, 리설주가 분홍색 한복을 입고서 아주 애교스러운 표정으로 노래 부르는 동영상이죠. 보셨습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이 동영상 누가 올린 건가요?
네, 올린 사람 이름은 왕재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
이 왕재산이라고 하면 북한의 예술단 이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사용자 이름은 누구나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서 실제로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네.
이 왕재산이란 사용자 이름을 눌러보니까요. 은하수 관현악단과 모란봉 악단의 공연 등 여러 북한 악단의 공연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확실히 북한에 관심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유튜브란 단어를 좀 볼까요? 유튜브란 말이 그 당신을 뜻하는 영어 you하고 텔레비전을 뜻하는 튜브를 합친 말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텔레비전을 만든다, 당신이 텔레비전 동영상을 내보낸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네네.
자, 어떻게 동영상을 내보낼 수 있는 건지 유튜브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 유튜브 계정은 이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요.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서 계정에 들어간 뒤에 업로드라고 쓰여있는 단추를 누르고 올리고 싶은 동영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목과 설명 등을 입력하고요. 마지막으로 게시를 누르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게시된 동영상을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몇 번이나 봤는지 조회수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설주 노래 동영상은 조회수가 54만이 넘습니다.
네.
또 아래 동영상 통계를 눌러보면 조회수가 변하는 추이도 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2012년 8월에 올라온 동영상인데 그때부터 조회수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리설주의 존재가 알려진 바로 그때쯤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2년 7월 초였죠. 이 모란봉 악단 시범 공연에서 김정은의 바로 옆에 앉은 여성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북한 관영 매체가 이 김정은 원수의 부인 리설주 동지라고 뉴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설주가 노래 부르는 모습으로 알려진 이 동영상을 사람들이 찾아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동영상 조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나라별로 통계도 나와 있어서 어느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또 동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알 수 있고요. 여러 유튜브 이용자들이 서로 대화도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좋아요 또는 싫어요 이런 단추를 눌러서 동영상에 대한 내 의견을 표시할 수가 있죠.
네.
이 리설주 동영상에는 좋아요 수가 싫어요보다 거의 3배 이상 많았고요.
네.
또 아래 의견란을 보니까 북한의 의상이나 음악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리설주가 아주 예쁘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은 동영상을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아, 오늘 유튜브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 처음 동영상을 올린 청년이 유튜브 공동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까?
네,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인 페이팔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이 2005년에 유튜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06년에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인 구글에 팔렸죠.
네. 네,
지금 유튜브는 사무소는 구글 지사 가운데 하나고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10분 이내에 짧은 동영상만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지금은 뭐 몇 시간짜리 영화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 사람의 일상생활을 담은 동영상에서부터 각종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동영상, 또 가수나 악단의 노래 홍보용 동영상인 뮤직비디오, 영화, 정치인의 홍보 동영상까지 정말 없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뭐 찍을 수 있는 건 다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이 유튜브가 스타 제조기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이 화장하는 법이나 옷 잘 입는 법을 가르치는 동영상을 올려서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동영상으로 인기를 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스타란 말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대표적인 사람은 한국 가수 싸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네, 싸이의 강남스타일 몇 년 전에 대단한 인기였죠.
네, 싸이는 원래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예.
2012년에 유튜브에 올린 이 노래의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강남스타일 동영상은 조회수 23억을 돌파하면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에는 또 되게 그 광고가 붙는데요. 싸이는
예.
이 강남스타일 동영상으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 수익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요. 유튜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오바마 걸 동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 나와서 오바마에게 반했다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인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당시 오바마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이 동영상이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에 국정연설을 한 뒤에 유튜브로 유명해진 사람들의 인터뷰에 응하는 식으로 유튜브를 이용해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역시 최근 일본을 방문할 때 유튜브 스타를 함께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 유튜브가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또 홍보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예전 같으면 정치인이 어쩌다 그 말실수를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만 듣고 넘어갔을 텐데요. 요즘에는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평생 그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네.
아, 좋은 예로 조지 앨런 전 버지니아 상원의원을 들 수 있는데요. 앨런 전 의원은 2006년에 재선운동을 벌이면서 미국 원주민 인디언 청년을 가리켜서 원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인종차별주의자란 그 논란이 일었고요. 결국 앨런 전 의원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특히 이 스마트폰, 이 컴퓨터 기능을 갖춘 손전화로 동영상을 찍어서 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동영상을 찍어 올릴지 모르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 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유튜브 때문에 정치인들이 너무 말을 조심해서 이 정치의 즉흥성이 사라졌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존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 지난 2000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버스 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아주 편안하게 농담하면서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일을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냥 보좌관들이 미리 써준 그런 틀에 박힌 얘기만 한다는 거죠.
네. 뭐 어쨌거나 좋든 싫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튜브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막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브래드의 Everything I Own 골랐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미국 50개 주를 가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ou sheltered me from harm, kept me warm. Kept me warm. You gave my life to me, set me free, set me free.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플로리다주 다녀왔었죠. 이 플로리다주는 미국에서 겨울에도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은퇴자들의 천국이라고 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은퇴하면 물가도 싸고 또 기후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제2의 삶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은퇴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열 손가락 안에 늘 꼽히는 곳이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근데 이 플로리다는요 국내뿐 아니라 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인데 물가가 싼 리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날씨가 그렇다 치고 이 물가가 싸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플로리다가 막 개발됐을 때 얘기고요.
네.
이제는 점점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만 은퇴 후에 갈 수 있는 이 꿈 같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애미나 올랜도 같은 큰 도시를 피하면 워낙 주 면적이 넓으니까요. 싸고 저렴한 지역도 많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플로리다주 바로 위에 있는 주인데요. 남부 조지아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Red, you go. Where shall I go? What shall I do?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장면이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 뒷모습을 보면서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이렇게 말한다.
I can't think about this now. I'll go crazy if I do.
내일 생각해야지. 내일은 또 다른 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영화는 아름답고 자존심 강한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남북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내 굴하지 않고 강인하고 꿋꿋하게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 영화 가운데 하나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 바로 이 조지아주다. 미국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말하는 남북전쟁은 전사자만도 62만 명에 이르는 끔찍한 내전이었다. 이는 1차, 2차 세계대전 전사자보다 더 많은 수다. 남북전쟁이 남긴 상처의 흔적은 그만큼 깊고 심각했다. 남부군의 가장 중요한 물자 보급기지로 북부군과 맞서 싸웠던 조지아주의 피해 역시 매우 컸다.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란타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북부군의 함락 때 불타는 애틀란타 시를 간신히 빠져나오는 스칼렛 오하라의 모습은 당시 남북전쟁의 긴박감과 전쟁의 참상을 잘 그리고 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크게 성공을 거두자 조지아주에서 첫 공식 시사회가 열렸다고 한다. 하지만 스칼렛의 하녀 역을 맡아 열연을 한 흑인 여배우는 이 시사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흑인은 백인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없다는 조지아주의 법 때문이었다.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가 크게 반발했고 결국 흑인 여배우도 참석을 하긴 했지만 당시 조지아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같은 제목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이다. 작가 마가렛 미첼 역시 조지아주 애틀랜타 사람이다. 소설 속 인물이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라고 할 때 스칼렛 오하라로 대변되는 남부 여성의 강인함은 기실 마가렛 미첼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첼의 어머니도 그 당시에 벌써 여성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니 강인하고 독립적인 기질은 모전여전일지도 모르겠다. 남부의 넓은 대농장,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곡식을 심고 거두면서 강인한 흙의 생명력을 배워서일까? 조지아 사람들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도시를 세우고 상업을 일으켰다. 현재 조지아에는 델타항공, 뉴스 전문 방송인 CNN, 소포 배달 전문 업체 UPS 본사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서 있다. 빅토리아 보거스 조지아주 경제개발처 공보 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보자.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are two of our biggest industries here. And manufacturing we employs more than 350,000 people in the state. Most recently, automotive. We've seen a lot of companies in the automotive industry.
제조업과 농업이 조지아주의 2대 주요 산업인데요. 최근 들어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조업 분야에 고용된 사람들이 35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한국, 독일 자동차 공장들이 조지아주에 들어오면서 조지아주의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거스 공보 담당관은 기업들이 조지아주를 찾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정학적 이유라고 한다.
We have a great business climate, geographical location. We were recently voted the number one state in the U.S. for business by CNBC magazine. We have
지정학적 요인이 큽니다. 경제적 환경도 아주 좋아요. CNBC 매거진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조지아주가 기업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곳 1위로 선정됐습니다. 조지아는 매년 조사에서 한 번도 10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또 교통도 미 동부 지역 주들로 가기 아주 편리하고요. 교통 운송 기관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남부군의 보급로로 이용됐던 조지아주는 이제 이렇게 남동부 지역의 경제와 문화, 산업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탄산음료의 대표 주자, 이제는 평양 사람들도 마시고 있다는 코카콜라 본사도 바로 조지아주에 있다. 1990년대 조지아주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한다.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as awarded the 1996 Olympic Games to the city of Atlanta.
애틀란타가 그리스와 캐나다를 누르고 1996년 하계 올림픽 대회를 유치한 것이다. 이건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큰 뉴스였다. 그도 그럴 게 조지아주는 남부의 저 촌구석, 사투리도 심하고 흑인들이 많이 살지만 인종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골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Fulton County Stadium in the distance. The Braves. 하지만 조지아주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이후 현대적이면서 발전하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There are two things I think that made it important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first thing is when we held the Olympics, a lot of development was done in the city. And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애틀랜타시가 발전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농촌에 가까웠죠. 또 하나는 다양성과 협력을 통해 조지아주가 국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올림픽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변화와 발전을 국제사회에 알린 기회였습니다. 조지아주는 이제 더 이상 시골 농촌이 아니라 현대적인 산업이 발전하고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지역으로 바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무대가 된 곳 조지아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조지아주 하면 또 한 명의 유명한 인물이 생각이 나네요.
누구 말할지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예. 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말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땅콩 농부.
맞습니다. 네. 예.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정계에 뛰어들기 전까지 시골에서 이 땅콩을 재배했다고 하죠.
네.
예, 주 상원을 두 번이나 연임하고 또 조지아 주지사도 두 번이나 재임하더니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에까지 오른 이 조지아주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인물 하면 바로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이 조지아주는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카터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죠.
예, 맞습니다. 이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건 바로 이 조지아주 출신인 지미 카터 대통령 말고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네. 사실 이 카터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는데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더 보석처럼 빛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인 카터 재단과 또 사랑의 집 짓기 운동 같은 그런 많은 인도적 활동을 하면서 재임 때보다 퇴임 후에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더 받고 있는 좀 특이한 경우가 바로 이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네.
예, 북한과도 인연이 아주 깊은데요. 지난 1994년에는 이 북한 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자 이 개인 자격으로 부인 로잘린 여사와 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네.
올해 90살인데요. 최근까지도 열정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네,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지아 주의 동전은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윤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조지아 주의 25센트 동전에는 복숭아와 오크나무 잎사귀, 그리고 정의, 지혜, 중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르게스 조지아주 경제개발처 공보 담당관의 설명 더 들어보시죠.
We are known as the peach state.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we do produce a large amount of peaches. Ironically enough, though, we are now in the production of blueberries.
플로리다는 복숭아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복숭아를 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복숭아보다 블루베리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죠. 오크나무는 주를 대표하는 나무고요. 정의, 지혜, 중용은 플로리다주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조지아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미국 50번째 주 하와이로 가보도록 하죠. 기대해 주시고요. 박윤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가겠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입니다. 그럼 제키와 린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okay? Not really.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You should go home and get some rest. Yeah, I think that's a good idea.
제키는 린이 걱정되는지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린은 not really. 안 괜찮아.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자키는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집에 가서 and get some rest. And get some rest.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Lin은 Yeah, I think that's a good idea. I think that's a good idea.
맞아,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re you okay? Not really.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오늘의 영어 표현은 under the weather 입니다. Under, U-N-D-E-R. Under the T-H-E, the weather, W-E-A-T-H-E-R, weather, under the weather. 네, under the weather은 몸이 좀 안 좋은 또는 날씨 탓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If you stand under the weather, you might have a dark storm cloud over your head. And you might not feel very well.
이 말은 바다의 뱃사람들이 쓰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바다에서 번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 멀미를 하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날씨가 왔다 갔다 하면 몸이 약해지고 몸 상태가 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지는 상황에 빗대어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 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해요. So, when you say you are under the weather or that you're feeling under the weather, it means that you are sick or not feeling well.
네, 오늘의 영어 표현 under the weather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okay? Not really.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You should go home and get some rest.
Yeah, I think that's a good idea.
Today's phrase is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
몸이 안 좋은 또는 날씨 탓에 몸이 좋지 않은.
To feel sick or not feeling well. Under the weather. 꼭 기억해 두세요. So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stay healthy and not feeling under the weather. 그럼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골라봤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orning sun,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na feel you in my arms again. And you come to me on a summer breeze, keep me warm in your love, then you softly leave, and it's me you need to shar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오늘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2000년의 유랑 끝에 지중해 동쪽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인 다비드 벤 구리온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영국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벨푸어는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대인 국가의 건설을 허락한다는 이른바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벨푸어 선언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 등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대거 이주했고 이 과정에서 유대인과 현지 아랍인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1948년 오늘 이스라엘 건국 이후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제1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98년 5월 14일 오늘 뉴욕 And now the end is near. 마이 웨이 등으로 유명한 미국 대중음악의 큰 별 프랑크 시나트라가 8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던 그의 본명은 프란시스 알버트 시나트라로 그는 1915년 뉴욕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과 복싱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나트라는 후에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음악 활동에 전념하고 있던 시나트라는 25살 때 한 오케스트라에 합류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후 시나트라는 바비삭서로 불리는 소녀 부대를 몰고 다니는 미국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1944년 맨하튼 파라마운트 극장 공연에는 무려 2만 5천여 명의 소녀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시나트라는 또한 영화 배우로도 활약해 1953년에는 영화 지상에서 낙원으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중음악 가수로 또한 영화 배우로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프랑크 시나트라. 그는 1998년 오늘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